사회의 기초가 가정이라고 했고 주로 성경에 영향을 많이 받은 문화권인 서양에서에는 부부관계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로 중국이나 유교의 동양의 문화에 바탕을 깔고 사는 문화권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것도 어떤 대상에게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주 거론하는 것이지만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거나 정부에 바쳐야 될 것을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를 섬김에 대해서도 모범을 보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힘겨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흘리시면서도 그 아래에 울고 계신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는 것을 보면 모든 삶의 모범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시죠. 물론 오늘 내용의 뒷부분을 나눠서 다루는 것이 더 분명하겠지만 편의상 함께 상고하게 되는데 오늘 무한 경쟁 속에서 사회생활이 힘겹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직장 윤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의무적인 관계를 앞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자리에 충실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직장주가 사업주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1세기 때의 종과 현시대의 직장인하고는 분명히 격이 다릅니다. 원리에 있어서는 그러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삶이 없는 주인의 재산으로서의 종의 억울함에 비긴다면 우리가 생활의 필요를 버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들의 삶과 우리를 견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첫 단추가 제대로 끼어져 있다면 그 다음 단추도 바르게 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공경은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굳이 이런 당부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고 부모이든지 경영주의든지 세상적인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으로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순종하고 부모들에게는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세상 도처의 윤리나 도덕에서 어떤 종교나 종족에서도 격려되고 있는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을 떠난 부모에 대한 예우를 강조해서 3년 동안 무덤 곁에 움막을 짓고 상복을 입은 채로 아침 저녁으로 애곡하며 제사를 지내고 무덤을 돌보는 심요살이를 하기 위해서 벼슬까지도 내려놓았던 조선시대의 관습을 보면 부모에 대한 공경이 대단하다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처럼 분명한 약속도 없고 특히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주는 도덕이나 윤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적어도 부모를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대리자로 표현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절이겠는데 앞에서 나눴던 말씀에서는 아내들에게 복종을 당부했다면 먼저 자녀들에게 순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위치를 먼저 주 안에서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아비들에게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같은 이치를 부모에게도 역시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옳으니라는 것은 사회적인 규범의 옳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디카이오시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수없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뒤에서 더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은 구약의 계명에서도 명령되고 있기 때문에 본문도 십계명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법전인 레위기에서도 부모에게 부도덕한 자식에 대한 형벌은 가혹할 정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 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율법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도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성읍의 장로들 통해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서라고 하는 솔로몬의 잠언에도 자녀들의 불순종에 대한 경계가 더러 기록되고 있죠.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서 20장 20절입니다. 좀 더 큰 저주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서 30장 17절을 두려운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조차 두루두루 격려하고 경계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당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2절에 여기서는 공경해야 할 대상이 공이 아버지와 어머니이고 방법도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에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 있는 것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죠. 이 십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 것에 대한 계명에서 이미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6절에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하나님 대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계명이니라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앞에 제4계명까지를 지나서 사람 관계의 계명에서는 첫째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대상의 계명들이 모두 경계되는 부정적인 계명이었다면 이 인간관계의 첫 계명만이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조차도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하지 말라는 명령이어서 역시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물론 인간관계의 계명도 부모 공경의 계명 외에는 모두 부정적인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을 잘 순종할 때 주신 언약도 구약에서보다는 차이가 보입니다.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절을 그랬거든요. 인용된 같은 계명들을 두 곳 모두를 보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이 언약하고 신명기에서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그 내용이 출애굽기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차이는 구약의 두 곳이 공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의 길이라는 공통적인 내용을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이라는 내용을 생략한 채 단순히 땅에서 라고 단순화한 것입니다. 구약의 계명에서는 없는 잘되고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에는 첨가되고 있다는 차이입니다. 구약에서의 계명과 복은 철저하게 약속의 땅, 즉 가나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율법 이전의 최초의 언약의 대상인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에게 풀과 물이 풍족한 요단 들을 양보한 후에 주신 약속을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7절에 하심으로써 복을 받은 대상인 아브라함이 머무르는 어느 곳이든지 복된 땅이 될 것임을 언약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3절의 약속은 구약의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육신에 속한 언약을 넘어서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에 잘되고가 없다면 고통의 장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명기적인 언약인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5장 16절 하반절에 세상에서와 영원의 복으로 연결되는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의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건강과 복의 언약은 신약성경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약속밖에 없습니다. 늘 말해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효도를 받아야 하는 아버지의 역할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부자 관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효도해야 할 대상을 너희 부모에게 라고 하였지만 이 부가적인 당부는 그 대상이 어머니는 해당이 되지 않고 아비들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책임이 아버지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육하는 스승을 말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고린도전서 4장 15절 상반절에 라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에 경계되는 첫 번째 내용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4절 중간이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 대한 편애가 한쪽만을 사랑하는 것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 아마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사실은 쌍둥이죠. 이것이 형제 간의 극단적인 관계까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2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처가에서 아내들과 종들과 재산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내용을 마음에 두고 주신 교훈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것인데 객관적인 진리의 가르침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아버지 자신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방법일 것이고 단순히 주입식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적인 교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사랑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합당한 교육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교훈이라는 말이 파이데이아, 교육도 되지만 양육, 훈련 또는 훈계, 징계 이런 의미를 가지는 낱말로 잠언서 3장 11절에 나타나고 이것을 인용하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그리고 10절, 11절에 모두가 다 징계로 번역을 하고 있어서 체벌을 포함하는 훈육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인권이라는 것이 중시되면서 교육에 있어서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는 온 인류가 교육의 지혜서로 인정하고 있는 솔로몬의 잠언에서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23장 13절 말씀이라든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서 13장 24절에 가르침은 분명 하나님의 교훈이요 지혜이지만 인권 침해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훈계로 양육하라는데 훈계라고 하는 것은 누데시아, 훈계, 경고, 교훈입니다. 신약성경에 이곳 외에 단 두 곳에만 나타나는 낱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는 깨우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누데시아라는 것이.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본문처럼 훈계로 번역되고 있는 낱말입니다. 앞에 교훈이 물리적인 훈련수단이라면 훈계는 성경의 모범적인 가르침을 제시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녀들의 순종이 주 안에서였다면 교훈과 훈계 역시 오직 주의 것으로라는 경계입니다. 다만 경계되는 것은 아버지가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자식을 교훈한다는, 훈육한다는 미명으로 자신의 분노를 실어서 자녀를 매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는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9절 역시 한마당인데 종이건 즉 사환이건 주인이건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부부관계의 신앙 지침이 주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교훈이 주어진 다음에는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개개인의 가정의 문제로 나타났던 종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주인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 믿음의 백성들도 세상에 살면서 일이나 직장에서 벌이를 하여야 하고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주인과 종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도 더러 언급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5절인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순종을 명령했고 다시 가장 강압적인 입장에 있던 종들에게도 신앙은 순종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그대로 둘로스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노예예요. 당시의 노예들은 움직이는 재산 정도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대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예는 과거의 그레코 로망 시대에 노예가 쓸만하면 값이 더 나가고 그렇지 않은 노예들은 또 값이 덜 나가고 이래서 결국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유산으로 노예가 천 명이 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1세기에 이 노예 제도가 로마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거지요.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권면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권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 말이죠. 여기에서 점점 진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은 주인에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6절에 라고까지 당부를 줍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성실한 척 하지 말고 역시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섬기라는 겁니다. 병행되는 주종의 관계들을 기록한 내용들을 참고로 하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기에는 잘 상전을 섬김으로써 너가 믿는 신앙이 빛나게 될 거다. 그리고 또 만약에 주인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형제라고 여긴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이죠.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9절에 10절을 보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역시 잘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것이 빛나게 된다. 이런 권면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는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18절에서 21절인데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둘로스가 아닌 오이케테스, 1세기에 똑똑한 종들 또 머리가 회전이 잘 되는 사람들을 집 전체 관리로 임명해서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마치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처럼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제 주시는 그런 교훈이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상전을 단순히 섬기고 받들어야 할 사람이기보다는 예수도를 의식하여 할 바를 다하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는 7절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는 8절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는 그러나 종이든지 아니면은 주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 성실함에 대한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록 오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감수하게 될지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가 믿고 순종하며 의식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병행되고 있는 이 내용을 골로새서에서 비교해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이 되는 이유는 몇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자기 나라가 져서 자기들이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빚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갚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든지 심지어는 종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역시 종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한 형편은 어떤 경우도 바뀔 수 없는 안타까운 운명이 그때 당시 종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에 예수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중한 신분을 얻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16장 말미에 바울의 안부 문안 편지의 대상에 보면 종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그 주어진 현실에서의 자신의 가치는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다르지 않고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억울하고 안타까워도 당시의 종과는 비교될 수 없는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주님을 의식하며 일하고 섬김으로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 하늘의 가치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가치가 소중해질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종을 부리는 귀도인 된 주인에게 주는 당부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미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9절이 그랬습니다. 요즘 직장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위협이나 협박을 하는 상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예수도를 알고 섬기는 상전이라면 그런 행동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병행 구절인 골로새서 말씀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골로새 4장 1절에 라고 해서 비록 종들을 부리고 있는 상전일지라도 자신에게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늘에 계신 상전이 계심을 의식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인용한 바 있지만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그렇게 디모데전서 6장 1, 2절에 이치를 서로가 알아서 믿기 때문에 복음이 존귀해지고 서로가 유익될 것이라는 교훈의 말씀인 거죠.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까요? 간략하게 드리면 이런 신앙의 효과들은 당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 가정에서 종살 여러분 오래 했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확인되어 가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역시 꾸준히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나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그렇죠. 나중에는 반드시 이 말씀에 충실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교육에서 또는 노사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런 시대 속에서 바른 소신과 역할이 되어진다면 복음이 빛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나고 힘겨울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범사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로 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